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카후카댐 붕괴로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화상연설에서 카후카댐 붕괴로 헤르손 지역 여러 마을들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댐 붕괴는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카후카댐 지역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자국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도네츠크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투의 결과가 있으며 이 결과를 달성한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오늘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격전 소식을 전하면서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탱크 8대, 자포리자 지역에서 1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습에서 발사된 미사일 6기 중 4기, 드론 16기 중 1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추락한 잔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어제 저녁 우크라이나 중부 체르카시 지역 민간인 목표물에 순항미사일 2발이 명중했다고 밝혔으며 지역 주지사는 이로 인해 적어도 8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카후카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지난달 21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직접 만난 뒤 처음 이뤄진 대화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쿨레바 장관이 최근에 전황 정보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카후카댐 파괴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에라도 자국 영토 내 나토군 주둔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 팔 존슨 국방장관은 오늘자 스웨덴 다겐스 니헤터 신문에 실린 공동기고문에서 정부는 스웨덴군이 향후 공동작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 나토 및 나토 국가들과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준비는 스웨덴 영토에 외국 장비와 인력을 임시 주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결정은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스웨덴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와 존슨 장관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이웃나라들의 여전히 위협이 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같은 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으며 스웨덴은 현재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적 군사연습은 향후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띵크탱크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트너 차관보는 최근 중국군 전투기와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미군 전투기와 함정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에 중국은 추격해오는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둔과 미국과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작전 운용성 개선과 훈련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고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과 국제 평화와 경제 안보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법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 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 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에 개정입니다. 새 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핵 위협 등 현 국제 정세를 반영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주목하면서 대북 접근에서 미한일이 더욱 일치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대북 한일 관계에서 지난 정부와 180도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차 석좌는 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평화체제보다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in terms of North Korea, the refocus on denuclearization is important, de-emphasizing peace regime over denuclearization.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는 이전 정부의 유화주의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적 시각과도 더욱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정부와 달리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둔 표현을 담았습니다. 빅터차 석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을 다루며 인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며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했습니다.
In terms of domestic popularity, he took the hardest issue and put national interest above populism.
그러면서 적어도 워싱턴에서 그는 정치적 이익을 쫓지 않는 데 대해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나 사과보다는 미래의 가치들에 집중하고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 통제불능 상태인 북한 등 국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에 적응하고 더욱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새 전략이 미한동맹 강화를 토대로 대북, 대일, 대중 접근을 펴고 인도태평양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더 큰 역할을 맡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담았다고 총평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very consistent with what President Yun and his officials have already said.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북핵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과 다른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방어를 섣불리 포기하도록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의미 없는 대북 외교적 제스처를 포기한 것은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억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전략에 포함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It doesn't only talk about... Deterrent. It talks about the audacious initiative. And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경우 제안할 것들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가 이념적 접근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8일 VOA에 윤석열 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VOA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70년 역사의 미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도와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민첩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리스 전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현안 관리를 위한 상시소통 체계를 가동한다면서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2일 워싱턴 DC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북핵 수석 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한 차례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립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실패 직후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위성 발사가 불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잦은 성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과 4일 연이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발표한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북한은 지난 9일 동안 5건의 성명을 내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례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낸 국제해사기구 IMO와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앞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했던 지난달 31일 국제항행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높아진 IMO 내 비판 여론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IMO 결의문에 대해 지난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앞으로는 위성 발사 시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8일엔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IMO의 북한 규탄 결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 시 세계 항행 경보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 안전을 관할하는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항행 경보 시스템은 회원국의 해상 안전 경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이런 예민한 반응은 정찰위성 발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만큼 초기부터 여론전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관행화시켜놓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데 발사 때부터 나름대로 북한은 통보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 지켰다고 보는데 해사기구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 삼아서 초기에 강력하게 일단 대응해놓겠다. 그래야 이후에 자신들의 계속적인 실험이나 개발 자체를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초기에 마련해놓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잦은 담화로 말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당분간 내부 정치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4월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시험 발사 이후 무력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난 악화 속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 따른 부담이 커진 데다 내부 동요를 막고 워싱턴 선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 숙고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화력 경매 훈련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대응보다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정찰위성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담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선이 IMO하고 형성이 됐다.
북한은 반면 대내적으로는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일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내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전 현지 지도를 통해 발사 준비를 독려하던 행보는 그때그때 보도했지만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처럼 쉬쉬하는 게 주민 선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갖는 큰 비중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미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김 위원장의 지도자 이미지에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날아가다 떨어지는데 아니야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고 그거 알려줄 수가 없죠. 김정은이의 그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초여름 장마인 보리 장마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재발사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8일 밤 기상예보를 통해 이날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보리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위성 실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기상 문제가 발사 시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연료체제라는 게 워낙 예민한 것이잖아요. 잘못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아 쓸 동안에 연료 주입하는 거, 각종 측정하는 거, 전기 뭐 이런 거 쓰는데 이제 오작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또 비를 맞게 되면은 통신의 지장이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북한은 이달 상순 당 전원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때문에 조기 위성 발사보다는 상반기 결산과 농업 등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중고 선박을 잇따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선박과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불법 선박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만 13척의 중국 중고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 타이완 등에서 소형과 중형 중고선박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중고선박을 선박 간 환적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효율적으로 하며 인도적 지원의 운송도 더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찬성한 13개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고 여기에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의 외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당시 B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추가 조치와 함께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해 불법 유류 운송에 투입한 선박 5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은 여전히 제재되지 않은 채 공해상 등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왓츠 전 위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이상적으로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deally, these vessels should be designated because it's prohibited to transfer them. And so, at the very least, they should be.
이어 이런 조치를 통해 최소한 이들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이들 선박을 압류하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가 불법 행위를 한 선박을 압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새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대북제재위원회가 직접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문제는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북한 선박을 제재한 사례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처럼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미국 등이 이들 선박과 관련한 업자 등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could also add secondary sanctions to their partners or their suppliers as well.
다만 이 모든 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회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는 브로커나 판매업자 등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국제무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과거 북한의 선박을 판매한 선박 소유주 중 일부가 최종 구매자가 북한인지 몰랐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실제로 몰랐을 수 있지만 업자들은 주의 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박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8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재무부는 해당 선박과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를 제재해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연료를 채우거나 수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협력국에 압류를 요청해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커리저스호를 몰수한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유엔 제재와 일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해상 보험업계에 대한 강화된 실사 규정을 제정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에 오를 수 있도록 선박의 등록 국가와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미국법은 이미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북한의 해상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OE는 중국 정부의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8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레트넌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핵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현대화 역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군도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에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들과의 사이에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장 억제와 관련해 많은 양자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engaging in more and more strategic deployments to the region and you'll continue to see those throughout the year. We've been engaging in
이어 우리는 이 지역에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전략자산 전개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전례 없는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려 미군 핵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의 주요 발표 중 하나는 새로운 핵협의 그룹 설립이었다며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더 심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협의 다자화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양자적 대화를 유지하면서 다자 간 대화도 함께 조직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한편 미한일 연합 군사훈련의 정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raditionally, sometim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has only come together in response to discrete DPRK provocations. What we're saying here is, you know what, we think this is important.
레트너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북한 도발에 대응할 때만 미한일 3국이 협력했던 것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당연한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향후 몇 년 동안 3국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후반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한일 국방장관이 후속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넌 차관보는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미일호, 아세안, 쿼드 등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re's just a very strong demand signal right now for the United States to be playing its traditional stabilizing role and countries see their partnership.
레트넌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인 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각국이 그 맥락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공세적 태도와 강압으로 인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장호진 1차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로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칭 대사는 어제 서울 중국 대사관저에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배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빈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 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기구가 다음 주 개최하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중국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3일 개최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 청문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하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번 청문회는 중국이 북한 인권과 그 밖에 다른 모든 대북 관계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mmission is looking at that aspect of it in terms of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는 이런 관계가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 인권 문제, 중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다인도 범죄에 대해서 그 이 공범 역할을 해온 중국의 책임이 사실상 이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론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1차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지만 이를 용이하게 하는 건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어기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추궁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이런 노력의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하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란 사실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더욱 악화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구르족 등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은 널리 알려졌지만 또 다른 소수 그룹인 탈북민들에게 가중된 고통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신 북한 2차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특히 코로나 상황에 뭐 신분증도 없으니까 QR 코드 받을 수도 없고 또 뭐 이제 중국에서는 기차표나 모든 것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다 디지털화 되었으니까 이런 이동의 자유도 더 이 박탈되었다라는 증언을 더 많이 확보가 되면서
송 디렉터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기구들의 중국 관련 심의에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기류가 청문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수감시설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북송 사태를 막아야 하는 절박감이 청문회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앞서 청문회를 예고하며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북중 국경이 열리면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에 대한 시급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사면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보호 노력을 하도록 미국과 한국, 일본,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UNHCR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를 압박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가 이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유엔 난민기구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었던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특히 이제 한미일 3국 간의 이제 이런 그 정책 조율을 해가고 이게 북한, 이게 탈북민 뭐 이런 것도 인간 안보잖아요, 인간 안보.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도 포함해, 포괄적인 안보 문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이 최고 대표한테 이제 우리 뭐 제네바 대사든 뭐 외교부 장관이든 계속 뭐 그 이 이슈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뭐 이런 이 저 arbitrary binding 구속력 있는 중재 왜 이거 요청 안 하냐.
이정훈 전 대사는 또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로부터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 인권을 놓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번에 이 커미션에서 이런 북한 인권을 다루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네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한국 의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뭘 같이 이제 할 수 있겠는가를 모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동기 부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 의회 연설에서 갖게 됐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하나 디렉터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탈북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구금시설을 방문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청문회를 통해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인권단체들이 중국이나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 정부가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와 연관된 첨단 자료들을 공유해준다면 단체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수감시설, 북중 국경지대의 경비와 감시 강화 움직임, 정치범 수용소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은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복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의회 선화기구가 다음 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E에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강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오는 13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청문회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 없이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가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이나 망명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이들은 구금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며 북한에서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내 탈북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권고 등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BOA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내 탈북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얀일 정부의 압박을 촉구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제도의 역량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8일 공개한 2023 아태 지역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각국의 위험 지수를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부 항목 평가 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가장 나쁨을 뜻하는 10점을 기준으로 9.2점을 기록해 역내 전체 조사 대상국 38개 나라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식량 안보란 국가가 인구 증가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또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또 인도적 위기 대처 능력 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정부의 통치 부문에서 각각 8.1점을 기록해 역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은 모든 세부 항목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총점에서는 4.5점을 기록해 중간 단계에 머물렀으며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위 12개 나라에 꼽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 발생 지역을 식별 분석해 재해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지원 우선순위 지정에 증거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와 지침을 안내하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간 내전을 겪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꼽혔으며 파키스탄과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역내 선진국들은 인도적 위기나 식량 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가들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유엔 산하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달 30일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와 열악한 식단 다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로 장기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3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줄곧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돼 왔습니다. FAO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으로 더 악화된 지속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식량 안보 상황이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등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의식해 미국의 주한 미군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같은 유사시 역내 미군기지 접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역내 미군 주둔 국가들이 유사시 미국의 기지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미 국방부 시설, 즉 미군 기지가 있었던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조차도 중국의 공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기지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위험 균형과 대체 기지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활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원하는 곳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미군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미군 병력이 한국 기지로 돌아가거나 한국 기지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 등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Meaning they cannot prevent us from using any of our military forces.
다만 한국이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미국에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만을 겨냥한 방위 조약이 아니라며 조약이 북한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모든 군기지는 근접성 때문에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 모두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컬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반도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rt of as a sovereign nation, South Korea, you know, could indicate that it doesn't want the
그러나 미국은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한국의 외교 장관과 체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를 거론할 것이라며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한미군 병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면 미한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경로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위치가 타이완으로부터 매우 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Korea is so far from Taiwan. It's not very close.
베네상 연구원은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해 타이완 분쟁에 직접 대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척이 추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꿔 달면서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은 모두 13척이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적 선박 3척이 새롭게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습니다. BOA가 7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날까지 없었던 설경호와 해연 8호, 은하수호가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선박 3척은 모두 북한 선적을 취득하기 전까진 중국 선적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건조된 설경호는 건조 이후 17년간 중국 선박 텐장 168호로 운영되다가 2021년 9월 후이양 168호가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10일자로 설경호가 됐고 이달 7일 GISIS에 북한 선적의 설경호로 공식 등재된 것입니다. 2005년식인 해연 8호 역시 이전까진 중국 선박 헝성 29호였고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은하수호도 직전까진 중국 선적의 원퉁호였습니다. 해연 8호와 은하수호도 각각 올해 4월과 3월부터 북한 선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정보가 최근 GISIS 자료에 갱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 중국 선박 10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적 선박이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이달에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가된 3척을 포함해 올해 북한은 모두 13척의 중국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2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 13척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 과거 해외 운항 기록이 없는 1000톤에서 6000톤 사이의 소형 혹은 중형 선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진 타이완과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모두 중국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이 북한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말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관련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뷰에는 미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달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상으로 BOE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E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거의 10년 전 아사드 정권이 자국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후 시리아는 2014년 6월까지 화학무기 파괴를 요구하는 여러 국제협정에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회원국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화학무기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21185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화학무기의 사용과 개발, 생산과 취득, 비축 또는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시리아는 처음에는 협정의 조항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담당 고위 대표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화학무기 비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유엔 특별정치 대표는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협약과 안보리 결의 2118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regime has yet to offer a fulsome accounting of its chemical weapons and is not cooperating fully nor being transparent.
로버트 우드 특별정치대표는 구체적으로 아사드 정권은 아직 화학무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완전히 협력하지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완전히 공개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완전한 협의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에 따르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해 확인된 격차와 불일치 그리고 오차가 남아있으며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아사드 정권이 점점 더 많은 화학무기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화학무기 금지기구 평가단의 부지런하고 철저한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 also continues to thwart the declaration assessment team.
우드 대사는 아사드 정권은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 평가팀을 계속 좌절시키고 있다며 그들은 기술 전문가의 배치를 거부해 현재 2년 이상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시리아 정권에 화학무기 협약 선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따르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 21185에 따라 화학무기 금지기구에게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